우리가 가끔 역사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여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물에 버려진 모세를 건지셔서 민족 구원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가 하면 사사기 11장에는 불량배들의 우두머리였던 입다를 사용하셔서 환란에 처했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어떤 성장 과정과 배경을 가졌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면 누구나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나 생각과는 많이 다른 현상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민으로 자처하는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독점한 민족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자존심처럼 여기며 존재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책망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이방인들을 내세우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셔서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 당년시 되었던 사람들이 외면당할 수 있음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인, 병든 사람 또는 죄인, 여성, 장애인, 어린이 등 예외적인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주인들이 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에게 특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골로새 3장 11절 말씀에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은 만민 구원의 사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수용되는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너무나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따라 엄청난 반발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다고 하여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 가르침에 대한 반발을 보여줍니다. 이런 반발이 도처에서 지속되었지만 버려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는 예수님 행보는 거침없이 진행되었는데 오늘도 그와 같은 말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제외되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반기를 소개하는 이 마가복음 7장 8장의 말씀에서 세 가지 사건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본문의 수로보네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일과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일과 굶주린 군장 4천명을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건은 서로 유사성이나 연관점이 없어 보이지만 묘한 공통점 한 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이방인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첫 사건은 수로보네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생긴 일이라 하여 그 무대가 이방인 지역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일도 이방인 지역에서 되어진 일로 보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로를 지도에서 보시면 이런 여정이 되게 됩니다. 갈릴리를 출발하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시고 두로 지방을 거쳐 시돈으로 올라가시고 시돈에서 다시 데가볼리 갈릴리 동편 지방으로 오시고 거기에서부터 귀먹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어서 8장 1절 이하 말씀에서는 떡 일곱 개 물고기 두 마리로 4천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표현은 8장 10절 말씀에 이 일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달마누다 지방은 지금의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4천명을 먹이신 다음에 배를 타시고 호수 서편으로 건너가셨기 때문에 4천명 먹인 사건은 갈릴리의 동편인 이방인 지역에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적 이방인들을 상대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기적 후에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을 상대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근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4천명을 먹이신 이후에는 군중들의 그런 시도는 언급조차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증거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행보로 이방인 지역들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일련의 기적들이 베풀어지는 대상들을 보시면 여성들, 선천적인 장애인들, 이방인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부정하고 또는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이라고 간주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 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가십니다. 24절 말씀 이하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고친 사건도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출발하셔서 국토를 횡단하셔서 지중해 해변 도시 두로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고치신 다음에는 시돈을 경유해서 갈릴리로 복귀하셨습니다. 이 한 소녀를 찾아 먼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절 이하에 4천명을 먹이신 일도 공개적으로 수천명의 이방인을 상대하시는 파격적인 행보를 주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이런 행보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소외시키거나 차별하지 않으시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며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강조하시므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생활력이 부족하면 오히려 그 자식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파하는 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들입니다. 1984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 여집사님이 전쟁 때 헤어진 부친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통에 이분이 한쪽 팔을 잃었는데 아버지가 주신 몸의 일부를 잃은 성치 못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뵐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서울에서 한 달음으로 대구까지 내려오셨고 교회 주선으로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조건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차별하시거나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방인 소녀 하나를 위하여 먼 길을 국토를 가로질러 달려가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부족하면 사람들은 버리고 천대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진모퉁이의 머리똘이 되게 하시고 나중된 그들을 먼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앞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누구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찾아오시고 모두를 품으시고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있는데 곧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중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무게와 고통 때문에 그것이 의가 되고 조건이 되어서 주님의 은총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이라는 조건이 평생 병든 몸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이 결정적인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권고한 자리에서 간청하는 그들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은총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선제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주의 자비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고백하게 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수로보니게의 불행한 고통 중에 모녀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주님 먼저 그들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먼 길 횡단하셔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에는 모인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 굶겨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4천 명이 기적의 양식을 먹게 된 것이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해지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곧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를 잘 기억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라는 애원의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냉정하고 박절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옳습니다. 그러나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모습에 주님께서 감동받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고 귀신 딸린 딸 가진 남모한 음모리였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병든 하인을 고쳐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걱정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많습니다. 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염려하셨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본문에 나타난 수로보네게 여인과 방금 말씀드린 백부장입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고위 장교였고 한 사람은 근심 중에 있는 불행한 한 어머니입니다. 한 사람은 하인 때문에 찾아오고 한 사람은 딸 때문에 주님께 왔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 지역에 살던 사람이 한 사람은 이방인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다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공통점, 두 사람이 다 이방인임에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처럼 담대한 믿음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 믿음을 키워 주십니다. 31절 이한 말씀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치기를 청했을 때 그걸 고쳐주신 주님의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33절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평소 주님이 사용하신 치유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시거나 손을 얹어 만져 기도해 주시거나 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기록된 이와 같은 방식은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 사회나 헬라 세계의 치유 방식 중의 한 가지였습니다. 이 방식은 예수님께 꼭 필요했어가 아니라 이 당사자의 신앙 상태를 고려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주께서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는 그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이방인들을 위한 주님의 사역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은 숨겨지지 않는 버려진 인생들을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사랑과 그 사랑을 믿고 따르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관건 우리의 믿음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언제든지 견고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자세가 견고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줄기를 타고 우리 가운데 넘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두로를 거쳐 시돈까지 방문하시고 다시 데가볼리 지방으로 돌아오는 광폭의 행보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의 모녀와 말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시고 4천 명 군중을 만나 먹이십니다. 갈릴리와 두로와 시돈 지방과 데가볼리를 방문하신 행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지리적인 확장을 시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고 수로보네게의 모녀를 만나시는 것에서는 인종과 성별을 넘어서는 확장을 만나게 되고 귀먹고 말 덧없는 사람을 치유하신 일을 통해서는 선천적인 장애인을 부정하게 취급하는 종교적 편견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초월성을 보이는가 하면 이방인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축복하시는 주님의 담대한 모습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5천 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에게 봉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 4천명을 먹이실 때도 제자들로 하여금 심부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교회들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를 위해 함께 헌신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때문에 마가복음 7장 8장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과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별과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과 국적을 넘어서서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고 인간적인 분리의 장벽들을 파괴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주님의 모범적인 행보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구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라고 비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많은 단절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들 이외의 모든 외부인들을 정죄하고 구별했습니다. 자기들 이외의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정결이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며 회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누구든지 받으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러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라고 즐거워하십니다. 야만인이거나 문명이거나 관계없고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관계없고 종이거나 자유이거나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을 십자가로 철폐하시고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방언, 모든 문명의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을 이 행로를 통해서 몸소 실천해 보이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여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음을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떡덩이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날마다 확장되어 가야 장벽과 차별을 넘어서서 전진해 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교회의 잘못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차별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자기만의 옳음을 강조하는 탓에 사람 사이의 장벽을 만들고 교회 사이의 교파를 만들고 분리하고 분파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사방에 장벽이 생겼고 모든 주변 세계와의 우호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되어 대화 가능한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 확장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원수된 관계를 철폐하시고 사랑하고 포용하시는데 우리는 적이 너무 많고 사람 사이의 장벽도 너무 높아만 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장벽을 넘어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 아성을 구축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적대시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절대화하면 그것이 곧 자기 우상화입니다. 여기에 겁겁해서 주변을 쳐내고 반대하다 보면 결국 자기 소멸의 길로 치닫는 불행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갈릴리로 갑시다. 두로와 시돈으로도 갑시다. 대가볼리 이방인의 지역으로도 갑시다. 민족과 문화와 역사적 경험에 상관 말고 경계를 넘어 십자가 지고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악령에 고통당했던 사람도 만나고 장애를 가진 분들도 사랑하고 굶주린 사람들도 품어야 옳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맛쓰게 하면서 화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처럼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회의 모든 분야를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출발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